오늘 이 시는 저주시입니다. 예, 시편에서 저주시는 58편 그리고 109편 137편이 이 저주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의 절규이지요. 1절부터 5절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내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다윗이 지금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일어나셔서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이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천번을 아뢰는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오늘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7절에서 그러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기도라 해서 다 응답된 것이 아니고 죄인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죄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이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왜 못 죽이겠습니까? 예.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걸 다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그 모든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보았고 들었다. 이제 가서 네가 구원해라.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와, 많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가깝게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내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떡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함부로 살면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준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은 안 해야겠다. 예.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겠느냐? 울컥 울컥 할 수밖에 없죠. 다윗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악한 자들이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6절 보면, 6절부터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당사자인 그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예요. 그가 그랬습니다.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직 사탄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은 31절에서 그가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자기 자신이 궁핍한 자지 않아요.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자에게 그를 악인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그를 다스리는 마귀의 종으로 끝내 살게 하소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일반 생활도 있겠지만 영원한 저주의 저 지옥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이제는 그의 아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절규를. 심지어는 뭐예요? 14절은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죄지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에서는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 뻔히 보는 앞에서 내가 범죄다. 죄를 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뻔히 보는 앞에서 이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심판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16절에 그렇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의 시를 쓰고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를 절규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과 저주를 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한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쭉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망할 수밖에 없지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또 밝힙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저주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 감정으로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나의 대적들이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주님을 찾는 영혼을 대적했다. 그 말은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제가 저에게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31절까지는 이제 구원을 절규하고 있는 거이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돼.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엎드리면은 긴장이 되고 어떻게 설교할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머지 내 목회에 그런 긴장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긴장이 주님의 품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 강단에 엎드리는 순간에 주의 평안함 속에서 주의 온전한 그 깨어나 주시는 그 사랑의 품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의를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머지 목회 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설교 잘하면 뭐다고? 설교 많이 하면 뭐다겠습니까? 제가 행복하지 못하고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평안한 품 안에 있는 것이 누군고 생각했더니 주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한번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갔는데 갑작스럽게 창자가 고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웁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껴안고 나를 어루만지면서 딱 껴안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혼자 운 거예요. 이렇게도 좋은 내 아버지의 품이다. 나는 그러기에 지금도 가끔은 내 아버지를 생각하다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내 아버지. 매 한 번 맞아본 일이 없이 자라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지켜주시면서 막둥아 이 오른손에다가 항상 일백백자 참을 인자를 써라.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자로 그때부터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내가 은퇴한 후에 내 후임자가 나를 찾아올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혹이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좋음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딱 한마디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돌아가서 목회할 수 있는 이런 목사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누구의 품 안에서 이 시를 쓰겠습니까? 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대적자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속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는 그 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오히려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는 대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다가 맡긴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떠겠습니까? 힘 주십시오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100%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23절에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떨어져서 어둠으로 올 수밖에 없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메뚜기같이 불려 바람에 휘날려서 날려가는 메뚜기와 같은 처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힘을 길러가지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적자리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힘을 길러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 24절 내 무릎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내 육체는 수척하 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우심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보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같지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알게 하소서, 대적자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모르냐?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모릅니다. 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이 축복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서 그는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개인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속에는 예언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티아를 뽑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도 속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최고의 사랑해야 될 주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대적해버리잖아요. 은삼십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어때요? 목을 메어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지 않아요. 이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요. 그 죽이게 할 때 뭐예요? 너희의 왕이라고 해야 하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라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깨져버리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유랑의 생활이요. 저주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생활을 AD 70년에 1948년 5월 13일까지 하고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거의 1900년간을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의 복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조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지금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주의 교회에 나아가야 될 길을 방해하고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성에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맡긴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때요? 아하, 복음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 역시 교회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 당하고 살게 될 때에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